13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13장의 내용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설교하는 그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설교가 지금 자신이 돌로 죽이는 데 일조했던 그 스데반,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본따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22절 그 부분은 일단 지나가시고요. 33절에서 이제 13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한이 사건을 지금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사건, 즉 부활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것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아께 관련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또 이 언젠가 태어난 시점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뭐가 한 장을 지금 자꾸 못 찾고 있는데요. 오케이. 이제 48절에 와서 보시면, 그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지나가시고, 48절에 와서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이 이제 구절을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에 이 구절이 마치 장로교에서 말하듯이 어떠한 그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그러한 예정론을 입증하는 구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2장 47절 과 비슷하게 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 그들을 이제 교회에 더하셨다 할때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아, 하나님이 미리 누군가는 정해놓으셨구나, 칼빈의 예정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원하면 값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을 입증하는 구절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것은 인간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영생에 이르도록 미리 결정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기 전 순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이 먼저 결정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오셔서 14장에서는 이제 이고니움에서의 이제 일이 이제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바울의 1차 복음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계속해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있는 일이 이제 1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고니움에 이르렀을 때 이제 1절의 그 뒷부분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이제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참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서가는 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적이 다시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표적의 목적이 뭐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건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표적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표적을 주십니까?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했을 때.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예? 말씀의 확증.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렇죠? 3절 맨 끝부분에. 그렇죠?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말씀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 이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고 표적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민족이고 오직 유대인만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표적으로 다루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적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확증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방인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 교회들이 자꾸 하늘에서 뭐가 불 떨어지는 표적이나 뭐 이런 걸 구하면 뭐 방언이 됐건 그게 뭐가 됐건 그러한 표적을 구하면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현들 몇 개를 좀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것들이 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 가 보시면 그러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The word of the gospel.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13장에 그 2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아,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셨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he word of life, word of salvation, 이렇게 되겠죠. 예,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 여긴 구원의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내보세요. 거기에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 예, 생명의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 The words of life.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생명의 말씀은 몇 군데 이제 더 나오는데, 여러분이 적어 놓고 싶으신 분은 적어 놓으세요. 예, 빌립보서 2장 16절, 또 요한일서 1장 1절, 또 요한복음 6장 68절, 이런 곳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예, 대언의 말씀. 그렇죠? 여기엔 대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요 시점에서 지금 말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개가 더 나오는데, 일단 요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있을 때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이니까 복음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특별히 구원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구원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그 일부분은 대언의 말씀이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부분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이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저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분은 은혜의 말씀, 뭐 일부분은 생명의 말씀, 일부분은 구원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대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좀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9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9절. 예, 여기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 The Word of Promise, 약속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1장 6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언약의 말씀들, 그렇죠? 약속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까 약속이라는 건 promise고, 여기 언약이라는 건 covena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words of the covenant,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 또 신명기 29장 1절, 또 신명기 29장 9절, 또 열왕기하 23장 3절, 또 역대기하 34장 31절, 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옛 상속 언약의 말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지식의 말씀. 거긴 두 개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곳에서 잠언 19장 27절과 또 잠언 23장 12절에서 똑같이 지혜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 그렇죠? 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진리의 말씀.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복인됐다 할 때 그때도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또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죠. 그럼 이제 로마서 10장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 믿음의 말씀. 예.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믿음의 말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것들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보실래요? 저도 다 기억 못 합니다만. 예. 한번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슨 말씀? 진리. 안 되겠군요. 예,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되겠군요. 자, 이쪽 팀. 복음의 말씀 이쪽 팀. 구원의 말씀 이쪽 팀. 믿음의 말씀 또. 아, 여기 차례가 돼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있습니까?
개헌의 말씀.
지식의 말씀. 대언의 말씀. 예, 또. 지혜의 말씀. 또 남은 거 있습니까? 다 같이. 남은 것도 있어요, 혹시? 복음의 말씀. 예상속 언약의 말씀. 예. 예? 은혜의 말씀.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예.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